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이 오늘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도쿄올림픽 개최와 코로나 백신 보급,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화상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퇴치의 국제연대의 상징으로 올여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일본 인구의 약 40%를 접종하기에 충분한 1억 회분의 백신 수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해 핵 비확산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일방적인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코로나 기원 재조사와 관련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정확한 조사와 국제 공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늘 성명에서 최근 일부에서 코로나 기원 추적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라는 낡은 술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방과 비난, 연구소 유출이라는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의 문제인 기원 추적을 정치화하는 것은 바이러스 기원을 찾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해 향후 팬데믹 관련 국제 공조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 최종 결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해 90일 이내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가 어제 미중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이날 회의를 진솔한 교류였다고 평가하면서 타이 대표가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해 우려 사안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 기본 원칙과 진행 중인 미중 무역 관계 재검토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회의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솔직하고 실용적이며 건설적인 교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양측이 중미 무역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산호세에서 발생한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최근 애틀란타 스파 총격, 콜로라도 볼도 식료품점 총격, 인디애나 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 총격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다수 총기 소유자를 포함한 미국 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 확산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순방 기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라말라, 이집트 카이로, 요르단 암만을 방문해 영내 지도자들과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근본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휴전 상태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원들은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 대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의견과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이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의 깊이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은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며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영 김 하원 의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압박해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한국 여당 국회의원은 한반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I was disappointed to see that a greater emphasis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was not included in the summit.
김 의원은 25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관한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지한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so far been supportive of including them in serious policy discussions and summits, but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지도부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력을 중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는 피하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President Biden will have to apply some significant pressure on the Moon administration or offer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해야 한다며 이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은 핵 개발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계속 압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에 함께 참석한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태영 의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특사에 앞서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건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에 앞선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한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데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개선을 반대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 사이 현명한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비분장지대 인근에 사는 한국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며 실제 대북전단을 보면 인권 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보다 이를 향한 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임 행정부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ecretary Blinken, you know, has indicated a willingness to start a dialogue.
베라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미국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 외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조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명 발표 외에 보다 많은 것을 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윤건영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기존의 미북 남북 합의를 계속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북한과의 논의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태영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책적 합의에 이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법치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의 정체성과 깊이를 나라 안팎에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런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을 지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참여와 역할 증대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은 25일 VOA에 미한 정상이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동의한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encouraging that the two presidents were able to agree on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values.
민주주의 가치는 미한 동맹의 강력한 기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관여하는 강력한 기초로 두 정상이 이를 강조한 건 긍정적이란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민주주의를 다섯 번, 가치와 인권을 각각 네 번씩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은 국내외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에 동의한다고 짤막하게 밝혔지만 별도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적어도 세 단락에 걸쳐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치,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국익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꺼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동성명 내용에 합의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버시바우 전 차장은 이에 대해 미한 양측이 서로의 우선순위를 모두 반영하며 통일된 기반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think you know, clearly there's sharp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or China on values issues.
미국과 한국이 가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에 접근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합의가 김정은이나 시진핑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미한 동맹 사이의 빗셀 틈을 줄이는 길이란 겁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순위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버시바우 전 차장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부에서 가진 외교정책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의 뿌리를 둔 외교를 천명한 후 미국 고위 관리들은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민주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나라 안팎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re not just talking to the other side, you're talking to your own people. And I think President Biden is making clear to the American people that his foreign
정상회담은 단지 상대방뿐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백악관에서 갖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시대는 끝났으며 자신의 외교 정책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도 활용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미한 관계가 단순한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편의적 관계 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요구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한 동맹 사이에 북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이 이런 미한 동맹의 깊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손상된 가치에 기반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strains on that relationship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you know, I think the relationship.
미한 관계가 전임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문제 등으로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두 정상 모두 양국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굳건한 토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관계 개선이란 우선 목표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개선된 관계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는 등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statements that have been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a hearing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다른 관리들도 이를 말하고 있는 만큼 출범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셉 지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공동성명과 더불어 두 정상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에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참석한 것 등은 모두 미한 동맹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o we are and this is what we believe in and you know I think anyone can interpret that as they wish but it's pretty clear that we have shared common values.
두 정상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치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 바로 미한 동맹의 모습이고 이는 두 나라가 믿고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명백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두 정상이 첫 회담에서 이견을 피했을 뿐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언급을 기피하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선 이런 기류가 초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거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 이글 법안으로 불리는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을 발의하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 연설을 통해 핵심 가치에 기반한 지도력 발휘와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exercise leadership on the foundations of our core values.
믹스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점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도 25일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같은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보호를 모색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당분간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도 겸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할 인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임명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현재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직도 당분간 계속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당분간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인도네시아 대사직도 계속 맡을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성김 특별대표는 인도네시아 대사 재직 중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았다가 이번에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특별대표 임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정책 전문성을 가진 직업 외교관인 성김 대사가 대북 특별대표로 일하게 됐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아직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해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현재로선 발표할 인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4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한국과의 대북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핵심적이라는 영김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8월로 예상되는 미한연합훈련이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도 미북 정상회담과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미한연합훈련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8월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은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며 연합훈련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재개 여부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의 훈련은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어떤 훈련이 최상일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계획과 관련해 우선 어떤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모의훈련보다 실기동 훈련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선택지가 당장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황금률은 컴퓨터 기반 모의 훈련에 있다며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if we can't do it live, that's obviously the gold standard. We will work. I will continue to work if confirmed to do it virtual and constructive to make sure that we're meeting the standards.
미한연합 훈련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특히 3월과 8월에 실시해오던 키 리졸브 훈련은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기존 훈련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미한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도 2018년에 한 차례 유예됐고 이듬해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4월에 실시되어온 독수리 훈련의 경우 2018년 남북군사 파위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소규모 전술 차원의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준비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하원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연 자리에서 출석한 데이비드 올빈 당시 합참전략정책담당국장은 대규모 연합훈련 내용의 88%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올빈 국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된 이후에도 총 273개의 훈련을 진행해왔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한연합군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기반 모의 훈련으로 대체해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올해 봄에 실시하기로 했던 미한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훈련의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한 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했으며 실기동 훈련은 제외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한 양국이 전통적으로 8월에 실시했던 연합훈련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실기동 훈련을 부가적으로 진행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Ultra Freedom Guardian, and it has always been a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 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대면 훈련 여건이 조성될지 여부는 미국이 한국군 전장병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다자 간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국가 주도 해킹 그룹이 제기하는 위협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소니 영화사 공격 등 북한의 해킹 공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처토프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이버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맞선 다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hreats, China and Russia have become much more aggressive in ways that suggest.
처토프 전 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6일 다자 간 사이버 안보 행동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자 간 사이버 안보 행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전직 관리와 사이버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돼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행동 가능한 권고사항을 조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토프 전 장관은 중국이 공산당의 목표를 위해 군사뿐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영향력 확보 방안으로 사이버 수단의 활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주도 사이버 해킹 그룹의 공격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이 역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처토프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을 탈취해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가 지난 2016년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akness in one node. affects everybody, including confidence in the global system. So I think it's.
처토프 전 장관은 한 교점에서 발생한 약점은 글로벌 시스템의 신뢰를 포함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의 결과는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다자 간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묻는 VOA 질의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one is sharing best practices. We had the Sony attack a long time ago on.
블레어 전 국장은 먼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2014년 발생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례가 됐든 해킹 공격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공유해 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똑같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자 간 행동에서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은 해킹 공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블레어 전 국장은 밝혔습니다.
The second area in which I think multilateral action is important is in preparation, not just.
각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영역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각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만약 이것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공유된다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처토프 전 장관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다자 간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동맹 등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단합된 접근이며 이를 통해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내부 결속을 위한 사상 통제는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극심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선 당국의 노력 동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공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20일째 공개활동과 관련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때문에 제8차 당대회 등 대규모 정치 행사를 제외하고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많은 당 행사들에 직접 나서 내부 결속을 도모했던 김 위원장이 최근 들어 외곽단체 행사에는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에서 26일 평양에서 이틀간 진행된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서한을 보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도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뜸해진 데 대해 북한 내 경제 침체 상황 때문에 찾아갈 마땅한 현장이 없고 모내기가 일단락된 시기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줄었지만 북한 당국의 내부 통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국경 쪽에서도 보면은 중국제 대포폰을 활용한 그걸 통해서 이제 탈북 브로커들, 그 다음에 송금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오히려 그냥 탈북 브로커들이 돈을, 달러를 보내면 일단 뭐 뇌물 구조도 있고 또 그게 북한의 일종의 과외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눈 감았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내부 통제에 몰두했던 김 위원장은 최근 보낸 서한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에 조선직업 총동맹 행사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앞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경계하는 강력한 청년 단속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과거처럼 이런 통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생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매체들이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장마당 경제까지 어려워진 탓에 주민들 사이에선 당국의 노력 동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언제 내가 그 지금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 이제 자기 텃밭, 그다음에 처토지 산에 있는 거 거기다 가고 실제 농장원들도 자기 텃밭 일을 먼저 하고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끌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가서도 열심히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자꾸 이제 통제를 피하는 현상이 이전보다 많다고 해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노동신문의 경우 신종 코로나 관련 기사를 빼면 거의 모든 지면을 노력 동원 캠페인에 할애하는 편집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을 농장이나 산업 현장에 내보내는 내용의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해기 사업을 비롯해서 건설 프로젝트 같은 주요 사업에 노동력을 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뭐 노동신문을 포함한 관영 매체들 편집이나 혹은 사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의 수위를 보면 이전에 비하면 대단히 뭐랄까 절박하다고 해야 할지 시급하다고 해야 할지 예전처럼 이런 동원 캠페인의 효과가 잘 그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좀 강하게 묻어납니다.
황 교수는 비료와 생산 자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북한 당국으로선 주민들의 노력 동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선의의 힘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탄압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9일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영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엘튼 의장은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진행 중인 북한 내 인권 상황 조사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답변에서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16일 전 세계 통합 검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비지역 동반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달성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란 명백한 목표로 외교 절차에 관여하길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체제 준수와 북한 정권의 다른 모든 불법활동 종식을 확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어 북한 내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장에 걸쳐 인권에 관한 영국 정부의 기조와 결의, 개선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선의의 힘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에 따른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많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내 고위급 수준의 관여, 유엔 안보리의 연례 북한인권 논의 압박,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지난해 7월 세계 인권제재 체제 조치에 따라 북한 내 악명 높은 수용소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인권제재 체제는 생명권과 관련해 심각한 유린이나 학대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이는 고문이나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 내 기관들에 대해 추가 인권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제재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의 실상과 심각성 정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영구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동반국들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런던의 북한 대사 등 북한 정부에 이런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선 면책이 없다는 게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최근 영국 내 탈북민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에게 보리스 존슨 총리 대신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명확히 밝혀왔다며 영국은 북한 정부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 조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동방국 및 비정부기구들과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자유, 평화,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머시 조 씨는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개인 명의로 서한을 보내 영국 의회에서 발의된 집단 학살 규정과 무역 제재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북한 지도부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기가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료 붕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봉쇄 해제 조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조지 라리아 아드제이 남아시아 사무소장은 25일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It is estimated now that over 3 new infections are being recorded every second. Death.
매초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17초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의 범위와 속도가 각국의 대응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라리아 아드제이 사무소장은 현지의 취약한 보건 체계가 실제로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언론단체 탐사보도사무국도 25일 보건 시민단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들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진 인도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인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20만 8,900여 명, 신규 사망자는 4,1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700만 명으로 세계 2위, 누적 사망자는 31만 1,000여 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병상 부족과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야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게시 탈란 씨입니다. 탈란 씨는 병원에 가면 병상이 없고 치료해 줄 수 없으며 의사와 의료 요원도 없다고 한다며 민간 병원에 가면 약만 줄 뿐이다. 환자들은 막막하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전체 인구의 3%만 백신을 맞은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10개 나라 중 접종률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국경을 맞댄 네팔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네팔의 상황이 재앙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팔에서는 한 달 전에 비해 감염자 수가 57배 폭증했고 코로나19 검사의 절반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합니다.
Almost all hospitals are packed. Some hospitals have some spaces, but we are unable to operationalize almost all of them.
네팔 보건부 사미르 쿠마 아드히카리 대변인은 VOA에 거의 모든 병원이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일부 병상이 남은 병원도 산소 호흡기가 부족해 운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확진자 수는 4월 초 이래 4배로 늘어 1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6일에는 신규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인 7,500여 명을 기록했고 이를 확진자와 사망자 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병상의 88%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 14% 줄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줄어든 유럽의 경우 전주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는 25%, 신규 사망자는 2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EU 성인 인구의 46%가 백신을 최소 1회 맞을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9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이 50%에 도달했습니다. 로셸 왈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오는 5월 31일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에 가족들과 안전하게 모임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Thanks to vaccines,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re able to get back to something closer to normal. Visiting friends and family.
왈렌스키 소장은 백신 덕분에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삶에 가깝게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발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주에 비해서 신규 감염은 22% 줄고 사망률은 11%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며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수가 하루에 한두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의 기원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며 2019년 12월 첫 감염이 보고되기 전에 중국에 코로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헌법이 설계와 해석, 집행 등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헌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핵심인 반면 북한은 권력에 대한 확인을 헌법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한국과 북한의 헌법 설계를 주제로 18일 개최한 웨비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헌법에는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이 단체가 발표한 남북한 헌법 분석 비교 보고서의 집필진 일부가 직접 참석해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웨비나에서 김용훈 한국 상명대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헌법이 각각 집중하는 분야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wo systems. There's a focusing. The focusing is a difference.
한국의 헌법이 국민의 권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주체 사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저스틴 기샤드 파리대학 교수는 한국 헌법의 특징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 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y vision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my vision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law.
그러면서 북한과 한국 헌법의 차이는 법에 의한 통치냐 혹은 법치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nclusion that rule by law is what prevails in the DPRK.
법에 의한 통치가 핵심인 북한에선 법이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법치가 중심인 한국에선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법 자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공개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차이로 인해 헌법의 역할이 한국과 북한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국가 주권을 정당화하는 것이 헌법의 주요 역할인 반면 한국의 헌법은 외부의 견제, 특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도록 설계됐으며 국가가 잘못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윌리엄 미 인디애나 대학 교수는 북한 헌법은 전혀 다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계속 유념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hrases us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DPRK that I think I know what they mean, but I have to keep catching.
대표적인 예로 북한 헌법은 국민 만장일치로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해 놨지만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전혀 다른 북한식 해석으로 김 씨 일가의 권력 세습을 뜻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교수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북한 헌법의 특징은 북한의 법률적 사고가 종교적 사고, 특히 김 씨 일가에 대한 종교적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m also struck by the fact that during the conference a number of the participants
이어 이 같은 특징은 외부 세계가 북한 내부적으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케니, 아일랜드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 교수는 한국과 북한 헌법의 차이는 권력에 대한 견제 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최고 지도자가 갖는 권력이 크지만 한국에선 헌법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It is clear the constitution is concerned with limiting and curbing the power.
케니 교수는 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권력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국가 이념으로서 국가의 중심이며 헌법 체계는 이를 반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북한은 한국에 비해 더 많이 헌법을 수정한다며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2년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여름을 앞두고 태풍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북한의 태풍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강타할 텐데요. 올해 한반도에 태풍이 몇 개나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기상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여름철 3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해 태풍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 여름철에 태풍 두세 개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최근 들어 태풍 발생 횟수보다는 강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름철 이후 9, 10월에 태풍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북한이 최근 태풍 대비에 나서고 있죠?
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4일 지난해 수해를 겪었던 함경남도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전했는데요. 시, 군, 양묘장들에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강과 하천 정리공사, 제방공사, 해안구조물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 메아리도 북한 전역에 철광산이 태풍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최대 철광산이 있는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도로에 안전밧줄을 설치하는 등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태풍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네, 북한은 지난해 8월 홍수에 이은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3만 9,300여 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만 7천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됐습니다. 9월에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검덕지구에서만 주택 2천여 세대가 침수되고 도로 6만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해마다 북한에서 태풍 피해가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태풍의 경로에 한반도가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태풍과 허리케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독 북한만 태풍 피해가 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국장은 25일 VOA에 북한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영향이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severity of damages from typhoons. Hillsides are cleared of trees.
워츠 국장은 우선 산림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락밭 조성과 연료 확보를 위해 나무를 많이 베어 산림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inally, just the overall chronic food insecurity in North Korea makes the humanitarian impact of typhoons a lot more severe. Flooded fields will lead to.
워츠 국장은 가뜩이나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태풍이 강타하면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밭이 침수돼 작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군을 동원해 검덕광산을 복구하고 80일 전투를 벌여 수해 복구에 나섰는데요.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VOA에 사회 기반 시설, 주택, 수자원 관리 체계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quires real developmen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oth housing and l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hey don't have the capital investment to do that.
뱁슨 고문은 하지만 북한은 자본 투자 여력이 없어 지금까지 인력을 동원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동원된 인력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여지는 없나요?
네, 지금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Right now, it'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much of a direct response if North Korea is to be hit by typhoons later this year.
워츠 국장은 북한이 올해 태풍 피해를 입어도 국제사회가 직접 돕기는 매우 힘들다며 북한에 상주하는 UN 직원도 없고 국경도 1년 이상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난 대응과 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국제기구가 원격으로 북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도 외부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제롬 소바주 전 UN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대부분 나라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재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죠.
네,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해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재난방송 체제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노포구 등에 대응할 국가조직인 큰물피해 복구 중앙지휘부도 지난해 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풍 피해 노력과 국제사회 지원 가능성에 대해 조은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예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사 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집니다. 시사 상식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체계인 코백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2차 대전과 한국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산화한 조종사 조지 데이비스 중령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27일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때부터 솔제니친은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5월 27일 20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 5월 27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다리를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 만을 연결하는 금문교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리가 강한 조류를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관을 해칠 것을 염려해 반대했습니다. 그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2천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굴복하지 않았고 1930년 채권 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금문교 건설이 시작됐고 1937년 5월 27일 개통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슈퍼맨, 고질라, 스타트랙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는 1987년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